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로 저희들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또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케 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우리가 조금 다른 본문을 택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성가대의 찬양이 다른 주와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우렁차게 또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도 같이 나오죠. 햇빛을 비춰주시고 단비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더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내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무엇을 추수하셨고 또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느 한 가정에 대를 이어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고 그 아들도 목사입니다. 하루는 주일날 이제 오후가 되어서 그 아들 목사가 갑자기 집에 들어서면서 상기된 얼굴로 아버님께 말하는 겁니다. 아버님, 오늘 제가 아주 감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냐? 뭔데? 제가 오늘 교회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오다가 차가 두 바퀴나 굴렀는데 제 몸은 어디 하나 상한 데가 없이 이렇게 멀쩡하게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 그러냐? 그런데 나는 너보다 훨씬 감사하다. 아니 그러면 아버님은 더 나보다 더 그 뭡니까? 불상사에 어떤 일을 당하셨는데 괜찮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버님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오늘 한 바퀴도 안 굴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종종 감사를 많이 놓치곤 합니다. 우리는 뭔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만 감사를 떠올리는 거죠. 우리의 평범한 하루 또 이 한 해를 평범하게 산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의 살아오는 여정 속에 더 험난한 일들과 더 어려운 일들과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났을지 모르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피해서 평범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감사할 조건과 내용이 언제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이런 감사는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어렵고 비참하고 열악한 상황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까? 물론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그러면 지금보다 열악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야 하고 우리가 상상해 내야만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우리가 비극적인 일들을 가지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감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 감사라면 좀 그 감사가 가난해 보이고 좀 짠해 보이는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에 이렇게 동냥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집집마다 먹는 곡물이 다 틀린 겁니다. 여기저기서 다 조금씩 조금씩 얻었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는 흰 쌀밥을 주고 어느 집에서는 찰밥을 주고 또 어느 집에서는 밀을 주고 또 콩을 주고 그런 겁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 거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거지의 아들인 것을 감사해야 된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한 곡식밖에 못 먹는데 너는 이렇게 잡곡밥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신자가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 이런 식의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면서도 단지 내가 지금 굶지 않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는 더 비극적인 일을 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놓치고 있진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아주 엄청난 요구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말씀인가? 이건 너무 우리에게 과한 요구가 아닌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이 명령과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뜻과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까지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실 때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죠. 선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해를 더 비춰주시는 법이 없고 악인이라고 해서 늘 그늘만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경우도 우리 밭에 비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신자들의 밭에만 비가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안 내리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동등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악인은 그 해와 비를 동등하게 받아서 자기의 소유한 것이 있고 자기가 확보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착취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인은 그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기의 받은 바 그것을 만족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선인과 악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지금 이 명령은 악인은 더더욱 아니고 그렇다고 선인의 수준 정도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의 수준보다 훨씬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도 그 정도면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선인의 기준에 들만한 어떤 충분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이 세상의 세리나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된 우리에게 이렇게 과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가장 기초적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도 우리에게 손해볼 것이 없을 만큼,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도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는 넉넉하고 부요하고 풍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해를 더 많이 비침을 받거나 남들보다 비를 더 많이 우리에게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이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까? 우리는 이 부분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는 그 뜻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온전함을 닮아가라라는 그 요구가 되는 것이죠. 이 요구는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비교할 때 얼마나 더 많이 얻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이익을 얻고 더 많이 성공을 하고 더 많이 수익을 올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 손해를 본 사람도 있겠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은 그들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힘써서 수고한 대로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마치 전부인 것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을 조건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해를 더 비춰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을 더 비춰주십시오, 비를 더 내려주십시오 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6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6장 25절부터 봅니다. 여기에서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너희는 과연 누구인가에 여러분 초점을 두고 집중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그저 쳐다만 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중의 새를 보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겁니다. 이 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하나요? 그것도 아주 미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중에 나는 새들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 너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공중의 새와는 다른 존재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공중의 새와 우리와 이 대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절 봅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 솔로몬이 왜 등장을 합니까?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산 인물 중에 이 솔로몬이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많이 누린 왕입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그 인간으로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것을 가지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자기의 영광을 치장한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들의 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는 그 백합화만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영광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입게 하신 그것과 차이가 얼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들의 핀, 이 백합화만 갖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면 들풀을 들어서 비유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가을이 되어서 그 드넓은 들녘의 그 추수를 보며 오늘날 뭐 여러분들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제 추수할 것이 없죠.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은행 잔고를 보면서 또는 가계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조금만 주시고 쟤는 저렇게 많이 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요, 어떤 신분과 특권을 가졌는지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까 하는 이 염려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의 것을 스스로 찾아 누려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바로 우리들의 싸움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 해를 더 많이 받고 비를 더 공급하심을 많이 받고 무엇을 먹느냐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싸움이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내용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그 구함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거룩과 영에 속한 것들,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신령한 약속들이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문제까지 가지 못하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해를 좀 더 비춰주시죠, 우리에게 비를 더 내려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요구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우리의 신분과 특권에 대하여서 아직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해와 비와 그리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놀라운 풍성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더 옷을 잘 입고 다녔냐 하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옷을 잘 입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서 후원을 많이 해서 고아원 애들이 더 때깔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애들을 부러워했던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럼 그것이 정말 부러워야 할 것입니까?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들은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오는 이 후원이 끊어지지는 않을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들의 생존을 놓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해서 뭘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그 고민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는 다른 것이죠. 부모가 있는 아이는 당장 내일 뭘 먹고 살까? 다음 달에는 뭘 벌어서 먹고 살까? 이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볼 때 그 자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부모는 상당히 그 아이를 한심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채워주겠습니까? 대신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공부해라 라는 것이죠. 내가 등록금도 줄 테니까 교과서 값도 주고 차비하도록 돈도 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라는 거예요. 뭘 먹고 살지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거기에는 이 부모가 그 자녀를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나중에 가치 있고 존귀하게 키우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아이는 그 부모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백합화나 공중의 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이것을 깨달아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감사의 조건이요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요구를 하는 것도 우리가 그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그 안에 감추어진 더 놀랍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원한에 사무친 기도만을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조금 주셨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고백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눈물을 흘리며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죠. 마치 그것이 신앙의 모습처럼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그 실력이 모자란 겁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성공률이 참 낮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에 첫사랑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첫사랑은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랑은 주로 철없을 때 합니다. 나이 들어서 첫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없을 때에는 언제나 꿈과 행복을 먹고 살고 또 이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할 때에는 뭐 그 깊은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참 사소한 것을 가지고 좋아합니다. 뭐 누구는 눈이 작아서 좋다 그러고 눈이 커서 좋다 그러고 머리가 생머리라서 좋다 그러고 누구는 삐딱하게 서 있는 것이 멋있어서 좋다 그러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꿈만 꿀 줄 알았지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처음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는 정말 뭐 여러분들이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뭔가 좀 멋있는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멋이 계속 똑같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멋은 언제나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젊었을 때에는 코스모스를 보고 장미꽃을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걸 보고 감상에 젖기도 하고 코스모스 흔들리는 걸 보면 뭔가 마음에 이렇게 짠한 마음과 어떤 그런 기분과 감상에 젖어서 삽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그렇지 않죠. 나이 들어서는 코스모스를 보는 게 아니라 배추나 무를 보는 거죠. 코스모스로는 김치를 못 담그니까 무나 배추를 보더라도 예쁜 것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튼실한 것, 속이 알찬 것 이런 것을 보는 법이죠. 그래서 멋이라는 것도 바뀝니다. 멋이라는 것은 허리가 굵어야 됩니다. 가느다란 허리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란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그냥 가느다란 허리에 42kg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적어도 72kg는 돼야. 그래서 스스로 김장독도 파고 묻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돼야 그게 정말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린 그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손을 디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손이 디었어요. 집에 가면 늘 손 들고 다녀요. 그래서 아 아파 못해 이러는 거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일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제 신변에 위협이 느껴져서. 혹시 제가 오늘 집에 못 들어가거든 재워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그런 심파조로 하나님 앞에 아뢰죠. 하나님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못하겠어요.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소자 억울하옵나이다. 아, 내 청을 받아주시옵소서. 꺼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좀 더 견고해지고 두꺼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내 손에 들려진 그 무언가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고 조건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예레미야서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으로 하라고요? 나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지혜와 용맹과 부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두고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자랑하시고 있으십니까?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해를 뜨게 하시고 그 햇빛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수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건 뭐예요? 내 손에 지금 얼마가 들려져 있는가? 또는 하나님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을 주십시오 이런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베푸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은혜를 그치지 않고 행하시는구나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보살핌과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겠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얻은 것으로 감사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얻은 것을 바라보면서 얻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이 얼마나 더 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기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또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확보한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이 사실 속에는 더 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우리로 자녀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뭡니까? 자기 독생자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들과 그 모든 것 중에 무엇이 더 무게감이 있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예? 모르시겠어요? 아들이죠. 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아들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 중에 그 일부가 우리 안에 있냐 없냐, 남들보다 더 가졌냐 못 가졌냐, 이것으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 중에 일부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로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확인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요구될 수 있는 그 축복임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